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것, 엄청난 정보와 각종 오락거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아닐까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SNS에 열심히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폭넓어진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진정한 관계와 소통,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최진석 교수와 노자 인문학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시간 늘 저와 함께하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는 SNS로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네. SNS가 되게 좀 많이 있잖아요. 무슨 그램도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이제 짹짹거리는 것도 있고 얼굴 책도 있고 이런데 네. 그 분야별로 좀 친구 맺는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짧게 뭐 80바이트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짹짹거리는 그런 거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 또 글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얼굴책 같은 경우는 조금 친분이 있는 네, 내 사생활을 네. 노출시켜도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좀 엮여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다가 이 친구랑 연결되면 좋을 친구 추천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네.
그럼 친구를 통해서 저를 봤을 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친구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네, 네. 수락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완전히 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하지도 못하고 이런 네. 생활이 지금 SNS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토요 인문학이 준비한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볼 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죠?
예, 방학 중인데 의대 교수에게는 방학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잠깐 뭐 외국에 가시기도 하시고 네. 좀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데 저희도 물론 학생 강의는 없고 전공의들 하고 하는 교육 스케줄이 더 비기 때문에 네. 자유 시간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진료 스케줄이 그대로 있어서 그리고 제가 주로 청소년 을 하고 대학생들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방학 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바쁜 편입니다. 사실 네. 이제 병원에 와 보면은 그런 그때 방학 때 반짝 바쁜 과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 뭐 충농증 같은 거 수술을 해야 되는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방학 때 굉장히 바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과별로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있고 네. 이제 방학 끝나가니까 이때 마무리 짓고 또 한국에 잠깐 유학 갔다가 들어온 학생들도 와서 잠깐 좀 튜닝들 하고 나가시니까 그때 이제 상담하고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꼭 필요하니까 또 이때 교수님을 찾아뵙는 예. 거니까요. 아니, 그 자리를 지키셔야죠.
하지영 네. 교수님을 찾는 청소년과 네. 대학생들이 찾는 이유가
네.
교수님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 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라디오인 게 정말 안타깝네요.
그 말은 주로 예. 제가 하는데 직접 하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예. 이제 바쁘시면은 그 교수님 의사로서 또 정신 건강상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좀 쉴 시간이 있으세요?
예, 뭐 충분히 쉬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요?
예. 여행 뭐 가까운데 위주로 가는데
네.
좀 너무 멀리 가면 갔다 와서도 피곤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네.
일주일을 비우면 앞뒤가 너무 바쁘거든요. 그 결국은 다 봐야 될 분들이라서
네,
환자분들이 네. 저한테 복수한다는 느낌 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짧게 짧게 갔다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란 책도 내셨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 교수님은 방송으로 또 책으로 늘 대중과 호흡하는 분이셔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친숙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만은 교수님에 대해서 정미 씨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하지연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진료를 하며 한국정신분석학회 간행위원장,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로 계십니다. 도시심리학, 심야치유식당, 하지현 박사의 소통과 공감, 당신의 속마음, 소통, 생각의 흐름, 관계의 재구성, 전래동화 속의 비밀코드,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 정신의학의 탄생 등 다양한 심리서적과 강연으로 대중과 친숙한 상담자로 손꼽히고 계신 분이죠.
네.
불통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소통의 원리를 탐구하시면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통의 지혜를 전하고 계신 이분, 예, 네, 하지영 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제가 막 감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주 이력을 들으면서 되는데요.
네.
저 정신의학의 탄생
예.
재밌게 읽었어요. 정신의학의 그 발전 단계별로 흥미롭게 400페이지가 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두껍죠. 예.
저는 솔직히 이 책 잡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약간 학술서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챕터 하나하나가 충실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은 저도 저 자신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네.
한편으로는 저는 정신의학을 공부하고는 있는데 역사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그냥 치료를 위해서 배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알고 네네. 나니까 왜 지금 이런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뿌리가 다른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참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 내가 혼란스러웠는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고 또 지금 앞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라는 것이 약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저 자신이 이제 전 책을 쓰면서 그 저 자신이 공부가 되고 저 자신이 뭔가 제일 궁금해하는 영역들을 제가 책을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아까 전래동화 속의 비밀코드 같은 게 제
네.
아이가 3살, 6살 뭐 이때 쓰던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전래동화가 나름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서 놀이적 측면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나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우리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경험 안에서 가장 지금 내가 꽂혀 있거나 멈춰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쓰는 게 가장 진실성도 있고 네. 제일 재밌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의학의 탄생에서는 이 정신과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지만 우리가 일반인들도 흔히 알 수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한 정리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재미있더라고요.
그 투머리에 예. 볼 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왜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를 상대로 좀 전기 실험 이런
예.
거 좀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분야들을 미리 연구를 해주신 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예 정신의학에 대한 역사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정신의학의 탄생 꼼꼼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둘 다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농담같이는 일단 문과와 이과인데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리학은 이제 사회과학대학에 속해져 있고 저희 의과대학에 속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자면은 정신의학은 저희는 아무래도 병리를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무슨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 의학 자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상 심리를 공부하긴 하지만 한 10% 정도고
네.
90% 정도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쪽에 좀 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심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정상 심리. 그러니까 사회 속의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다음에 뭐 조직 심리, 스포츠 심리, 다음에 동물 실험 같은 걸 통해서 네. 인간의 기본 심리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어떤 정상 심리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90%고 물론 이상 심리라든지 심리 평가 같은 거, 심리 상담 같은 걸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도리어 좀 소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의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정신의학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참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전공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질문하면 절 싫어할지도 모르겠다는 질문이 듭니다. 생각 네, 우리 무슨 네. 아, 조현병이 뭐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그럼 참 대답하기 쉬운데요. 네. 인간이 뭐냐고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뇌와 정신, 마음의 상호작용 안에 존재하는
네.
그런 그 정신세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자아와 생각이라는 것들이 자아라는 게 충 발달해 나가면서 한간에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만들어지는 네.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속의 인간이라는 거. 즉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네, 인간이란 네. 말 자체가 사람인 자에 사이간 자 쓰고 있듯이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그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떼놓고는 인간만 똑 독립적으로 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조현병 잠깐 말씀 주셨는데 예. 사실은 뭐 그 뉴스에 보면은 아, 그 사람이 조현병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뭐 이런 뉴스도 접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예. 조절한다. 그다음에 현은 뭐 줄 이런 의미인가요? 예. 조현병.
예. 그러니까 튜닝이 안 된이라고 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고전적인 이름인데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찢어진다. 아, 이게 그런 얘기인데 정신이 네. 분열돼 있다라는 이름인데 그것이 갖는 정신증 이런 말들이 한 편견 때문에 일본에서는 통합운동 실조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이름을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조현병이라고 이제 법을 통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조현병이란 말이
결국은 안하다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 그 어떤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요, 기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기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거고요.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에 장애가 있다면은 이런 치매가 생기는 부분을 네. 본다면은 이 조현병 내지는 정신분열증은 생각의 장애가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 검증력이라든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네.
그래서 조금 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씀을 예. 교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아까 그냥 간단하게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이과랑 문과랑 달라요.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신의학 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만 가는 곳이다. 이게 좀 편견이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 그 좀 또 특별히 또 정신과 의사는 정신의학 하시니까 또 특이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가요?
조금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 의뢰에 오셔가지고 처음 보시면 제일 놀라는 게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누가 환자고 누가 보고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떨 때 이렇게 오시면은 사실은 누구누구 씨가 오늘 오신 처음 오셔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당신이 제일 사실 심각하다고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다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정신과 다니면 평생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통 진료를 한번 보면 새로 오시는 분이 4분 정도 만나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16명 만나는 거고 1년에 180명을 오는 거면 평생 다녀야 되면 지금 10년째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면 1,000명이 지금 같은 시간에 줄을 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항상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항상 보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병원에 오지만은 진료를 받고 몇 달 안에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나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러면 평생 다니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가벼운. 문제 가볍다기보다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로 오는 거고요. 저는 물론 중증 질환인 분들도 있죠. 아까 조현병 같이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라든지 가벼운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살면서 갖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치과 가듯이
네.
아니면은 뭐 자동차로 치면 정비 공장 잠깐 들어가서
네, 네.
좀 잠깐 손 좀 봐주고 하는 거가 있듯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정신과 예. 진료를 받으면은 뭐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맞아. 어디에
있잖아요.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있죠. 저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떨어졌더니 자기가 옛날에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다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포털에서 볼 수
네,
있는데요
예, 예, 예.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인사 담당자가 할 일이 있을까 할 일이 없을까 그다음에
모든
그 진료 정보는 기밀이 보장돼 있고요
네.
하물며 같은 병원 안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렇게 세 가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그 차트를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과에 입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에서 누구 이름 알아봐 주세요. 그게 뜨지 않게 돼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인사 불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민간보험 문제가 걸리긴 하는데
네네.
민간보험에 있어서는 꼭 정신과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서도 당뇨 고혈압 없으면 원래 안 받아주는 그렇죠.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네.
다만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거로 단기간 치료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의가 치료가 완결돼 있어 이제 다 끝났다라는 부분 소견서를 써드리면
네.
이제 그 부분을 심사를 받고
네. 네,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해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서
네.
혹시라도 정신의학과 또 두드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바꿔 먹으셔도 좋겠습니다. 정신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요. 이 책에도 교수님은 관계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예.
정신의학자로서 관계나 소통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되게 저한테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오시는 답답하니까 어머니나 배우자나 뭐 이런 가족들이 제발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이 사람을 설득시켜달라고 자신이 실패한 다음에. 근데 우리도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네.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책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까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나의 변화를 위해서 소통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에만 집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네요.
그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이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나는 맨날 기만 빨린다. 나는 손해만 본다. 또 이런 류의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결국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저한테 오시게 되니까 결국 예방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은 조금 더 나은 소통 또 다음은 건강한 관계
네.
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사실 어떻게 제가 그런 류의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 예방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소통이라는 것이 남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예.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교수님 예전에 비해서 요즘 정말 소통 방식이 다양해졌잖아요.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편리해진 면이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 특히 이제 SNS가 발달해서 저 같은
네.
경우도 다양한 걸 열어놓고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랑 이거를 뭐 톡으로 얘기한 건지 뭐 다른 뭐 문자가 오고 간 건지 내가 글을 본 건지 헷갈려가지고
네.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뭔가 누군가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은 꾸준히 갖고 도로 옛날에 비해서는 쭉 꾸준히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있으니까 6개월 만에 만나도 충분히
아,
반갑고 이미 굉장히 친한 듯한 느낌을
맞아,
갖게 되는데
네, 네.
막상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제 친구하고도 2년 동안 만나지 않고도 괜히 서로 연락을 서울 시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때 문자나 이런 거로 통보하고 끝내는
아니죠. 네.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인간 대 인간 직접 얼굴 마주보고 눈 마주보는 거가 점점 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도 근육과 같아서 직접 많이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런 다양한 다른 종류의 우회로들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보조적으로만 써야만 되는 건데 메인은 쓰지 않고 우회로만 자꾸 쓰다 보니까 어느새 메인을 진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좀 깊은 정이 오고 감정이 오고 간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아예 퇴화돼서 처음에 정말 중요한 뭐 나는 너랑은 난 넌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라는 말을 좀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것도 그냥 문자로 통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때문에 더 외로움이라든지 뭔가 낯섦, 소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겠네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죠.
하지연 교수님의 책 소통 생각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감성적인 유대관계를 한국적으로 뭉뚱그려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이것을 돈독히 하는데요. 이것에서 한국인 특유의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 든다. 이것 때문에 산다. 아유, 미운 이것, 고운 이것 다 들었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초코파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연, 2번 정, 3번 한.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하지현 교수의 책 흥미진진한 정신의학의 발전사를 다룬 정신의학의 탄생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패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부용의 노래 풍요 속의 빈곤 듣고 올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사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관계와 소통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혹은 소통 문제로 힘들어해요. 저 사람은 불통이야. 그럼 완전 찍힙니다. 맞아요, 맞아요. 요즘 그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도 없는 문제고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와 소통이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참 힘들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배우는 것도 사실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에 대한 걸 배우는 과정이요.
네.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처음에는 저 같은 환자 없죠?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처음 한 2주, 아까 한 8번, 10번까지는 자기 안에 있는 일 막 다 얘기하세요. 근데 한 어느 정도 지나고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해 내 안에 굉장히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를까 봐 그래서 도망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신치료 세팅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릴 때 그다음에 내가 내 안에 있던 무의식의 패턴들이 재현되는 걸 제가 함께 소통해 나가고 관계를 재현하면서 그 이전의 정서적 기억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아 이렇게 하지 않아 화를 내지 않아도 괜찮고 실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치료 세팅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걸 통해 좋아지시는 건데요.
네.
근데 꼭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이제 거치게 돼서 결국 몇 년에 걸친 정신치료가 세팅이 끝난다는 건 이 소통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무의식적인 적응 패턴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과 기대치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더 좌절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관계와 소통을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똑똑한 친구들. 머리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이성관계라든지 데이트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매우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경향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속 아는 척을 하고 하지만 저쪽은 싫은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런 반응밖에 안 해?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치 내가 영어를 100시간 공부했으면 성적이 오를 텐데와 비슷하게. 근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어떡해요.
이런 착각과 어떤 관계를 더 힘들어하는 경향들을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당신과 이 정도의 관계쯤 됐는데 내가 약간 느끼는 이런 감정을 당신이 받아줘야 되지 않아? 특히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부부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오랜 친밀도에 대한 나름의 이 정도는 돼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는
이해하겠지.
예,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혼자 속상해하고 근데 사실은 무슨 말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뭐 야속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기보다 일단 서운해하고 야속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SNS나 이런 걸로 일방적으로 그만 헤어져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왜 사랑은 없고 연애만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받는 자신의 상처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그냥 반응이 없는, 읽고 그냥 답을 안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는 이거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정말 되게 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정미 씨가 이야기한 게 이제 회피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픔은 잘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기억 생각해보면 내가 100점 받았던 기억, 생일 선물 받았던 기억은 잘 안 떠오르는데 너무 야속해서 슬펐던 기억,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맞았던 기억.
그 선생님 계속 기억나요.
근데 그건 정말 안 잊혀지잖아요.
맞아,
그만큼
맞아요.
아픔에 대한 기억은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위험하다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한 거는 또 반복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마치 왜 독버섯을 먹고 뭐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뱀을 이쪽으로 가면 늪이 있다든지 이렇게 한번 위험에 빠진 적이 있으면 그거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 뇌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고통 내지는 어떤 슬픔 이런 부정적 감정도 함께 뇌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갖는 슬픔이라든지 외로움, 어떤 거절에 대한 것들, 이런 마음의 고통을 우리 뇌에서는 위험하다와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안 없어지죠. 그러니 안 없어지면 훨씬 아프게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경험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 본능적인 또 회피 반응들이 있는데 그게 그걸 너무 그것만 이제 회피하다 보면 지금 우리 말한 것 같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화술이 좋으면 막 관계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많은 이제 소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10% 정도라고 얘기하죠. 비언어적으로 뭘 지금 저랑 말씀하시면서 뭐 눈을 저랑 마주치시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갖는 의미가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웃더라도 입만 올리냐 아니면 눈까지 같이 움직이냐에 따라 진짜 웃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이 소통이라는 거를 말재주 라는 부분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1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상대방의 말을 잘 맞춰주는 어 맞았어 어 마치 이제 아침마당에 보면 어머니들처럼 방청객들처럼 예.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맞춰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세 명의 사람 가운데 소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 개 다 잘하는 사람.
어, 너무나 내가 이래서 구형이 아나운서 저 안 날 거 이렇게.
죄송해요. 전문가 말씀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그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결국은 잘 들어주고 그래서 말을 그 상대가 말을 하는 과정에 자기 혼자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맞춰주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마지막에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준다, 정리를 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가 이제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면서도 이제 진정성이 있어서 저 사람이 기쁨을 정말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슬픔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요즘은 가족관계나 학교, 직장에서도 소통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소통은 개개인의 특성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 사회의 특성도 소통의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그 사회 문화적 특징이라는 게 있고요. 눈치 빠른 사람일수록 그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어디고 여기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관계를 해야 될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채 그냥 내가 하던 방식을 어디 가든지
그걸로 쓰는 사람들.
쓰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새칭 이제 요새 뭐 꼰대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흔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제일 흥미롭게 봤던 게 옛날에 한번 그 동남아시아에 제가 패키지 여행을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먼저 혼자 가느라고 이제 저 총각대가 갔었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분이 그분도 혼자 오신 할아버지셨어요. 그 약간 나이 드신 중년의 아저씨였는데 뭐 그분이 한 그 현지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는 왜 젓가락이 없냐? 여기는 왜 소주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 그렇듯이 우리가 자기중심주의적인 방법으로만 이 계속 하던 대로 한다면 그분 분위기를 깨치게 되잖아요. 깨지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얘기하는 건지 학교에서는 학생인지 직장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인지 또 동아리에서는 선배일 수도 있고 각각의 역할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롤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원 교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랑 같이 갔으면 할아버지 일로 오세요. 앉아서 저랑 상담 한번 해보시죠. 앉아서 얘기 좀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자, 이 한국 사회라는 환경에서 관계와 소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는지 하지원 교수의 강연으로 부탁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통과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 궁극의 소통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극의 소통은 놀랍게도 이심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말을 하지 않고도 네. 내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네. 맞아.
그러니까 끙 하면 아 저분이 오늘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은 음식을 뭘 시켜야 되겠다고 알아주면 네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갖고 싶은 초능력도 텔레파시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딱 전달하면 딱 읽기를 원하는데
그 CF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르죠. 말 안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난 뭐가 필요해, 난 뭐가 좋아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내가 정성을 쏟고 그 정성을 통해서 나름 어떤 관계에 저는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관계의 어떤 포인트들을 쌓아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관계의 포인트를 나는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커다란 A라는 곳에 100만큼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한 10밖에 받아들일 데가 없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난 90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 통장에는 그 사람 저 사람한테 출금이 100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 입금은 10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왔을 때 나 이거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우리 사이는 그 정도 아닌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예. 네가 좋아서 그 돈 나한테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 당황스럽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과 그 같은 의미의 소통의 어려움이 동상이몽이다. 같은 데서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이 나는 우리는 이심전심을 바라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서로가 오고 가고 있지만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소통에 대한 욕구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벨탑 얘기의 정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이 바벨탑이라는 우리 알다시피 그 하늘에 닿기 위해서 인간들이 성을 막 쌓았던 신이 오만하다.
네.
해서 벌을 주잖아요. 어떤 벌이었죠?
뭐 언어의 벌.
말을 다 다르게 쓰는 거죠. 네. 전 그걸 되게 이상했던 게요. 대부분의 신화와 전설은 자연 재해가 있거나
네, 네.
뭐 아니면은
맞아,
홍수,
맞아. 네.
뭐 내지는 뭐 변화를 시켜서 동물로 만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괴로워지는 부분들로 우리를 신이 벌을 내리는데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근데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말을 다르게 하게 되었다가 천벌이 되는 거예요. 신의 벌이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몇 명 다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이 살았던 부족 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내지는 좀 더 상징적으로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신이 내린 벌만큼.
네.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불통이 천벌이었던 거죠.
그런 셈이 됐다는 네. 생각이 드니까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가 돼서 도시에서 복잡거리게 살면서 생긴 현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과정 안에 계속 뿌리 깊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초자연적이며 어떤 신의 벌이라고 내릴 정도로 괴로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서 로빈스 크루소가 혼자 사는 주인공이 거기 무인도에 살고 있었는데 윌슨이라는 배구공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린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은 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모비라는 어떤 프랑스의 아주 멋진 잡지사의 편집장이 있었는데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 밑으로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네.
게다가 이 기도삽관을 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듣는 건 다 되고 정신도 온전한 상태. 너무 괴롭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모르스 보호를 배워요.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길게 깜빡하고 짧게 깜빡하는 거 반복하는 걸 통해서 알파벳을 한 자씩 하는 그걸 하고 비서학을 받아 적게 해서 아. 책을 냅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이 저렇게까지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런 본능이 있구나라는 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군가하고 끝없이 소통을 하는데 문제는 계속 틀어진다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오래된 친구면은 아, 저 사람 저 친구 아 그러면 아 저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알길 바라는데 네네. 의외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느슨하게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이래서 5년 차 사이의 부부랑요. 네? 한 10년 차 정도의 부부와 20년이 넘은 부부 사이에 상대방 배우자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른 방에서 하는 걸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그동안 살았을 때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괴로웠던 일 쭉 얘기하게 하는데 그 말은 안 들리고 표정만 보는 거예요. 이 표정을 맞추는 게 문제입니다.
어.
지금 내 배우자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어떤 마음인지를 맞추라고 그랬는데
네.
이 실험의 가설은 오래 살수록 정답률이 높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뭐 해볼 되겠죠?
해볼 것도 없는 문제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20년 같이 산 사람이 제일 잘 맞추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서 5년 차가 제일 잘 맞추고 20년 차가 제일 많이 틀렸대요.
왜 그런가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래서 5년 차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 새 거예요.
네, 네, 네,
열심히 비록 그 많이 아직 제대로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지도를 다 만들진 않았지만은
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새 내비게이션인데 20년 차는 한 5년 10년 사이 딱 완성한 다음에 10년 전 지도책을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마치 제2 영종대교가 생겼는데
못 가요.
못 가고 저기 난 바다 위를 가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오래된 친구고 잘 아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항상 뭔가 핀트가 나가고 있고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 들 때 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리프레시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점들은 그 최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에 최적의 거리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리요?
최적의 거리. 보이지 않는 거리인데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에서 난 이 정도가 편해. 라는 거리가 어떤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나서 세칭 이제 나이 몇 살이에요. 뭐 어디 주 누구세요? 딱 알아본다.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워져야지 편해. 편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반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말을 저분이 나한테 말을 놓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
예, 말씀 낮추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래서 그걸 절대 안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미워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3년 4년째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만나서 일을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지만 끝없이 끝까지 말을 놓지 않고 서로를 존대하고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냥 일만 딱 하고 헤어지는 것도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서로 충분히 존중, 약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난 이 정도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린 대부분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주 가까워, 금방 격이 없어지는 게 편한 사람끼리 합의하에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쪽은 되게 좀 가까워, 빨리 가까워지겠다는 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들이대고 너무 자기한테 개입한다는 느낌이 불편할 수 있고요. 이 반대의 경우는 너랑 나랑 당신이랑 나랑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곁을 멀리하나.
우리 왜 이렇게 안 친하죠.
안 친하죠. 하지만 있으면 충분히 친한데.
아.
그래서 뭔가 서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최적의 거리라는 게 상대방에게도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네.
알고 이 최적의 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항상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책을 보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관성이에요.
네.
한번 생긴 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신년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면 아니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일주일에 다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생각한 소통의 방법 인간관계의 방법, 거리를 두는 방법도 그냥 나는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걸 한번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 번에 바뀌기보단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아무 뭐 한 번에 다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능한 부분에 아주 적은 부분 하나씩만 바꿔도 충분히 1년에 서너 가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연구에 의하면은 하나의 새로운 관성과 저항을 극복하고 하나의 새로운 버릇이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기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관성을 깨고 만들 때는 그게 뭐냐면 저항 없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순방향, 역방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역방향이었어요. 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저항이 없어요. 편하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 새로운 오른손으로 이빨을 닦던 사람이 왼손으로 이빨을 닦는 부분들을 이제 언제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십니까? 하고 100명 예를 들면 그런 걸 만들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는 게 84일이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석 달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 곰 얘기도 웅녀 얘기도 예, 예, 3개월이죠.
100일 동안
숙과 마늘만 먹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얼추가 3개월 정도가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딱 만들어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운동한다고 왜 나는 암병학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두세 달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도 지나치게 관계 너무 열심히 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거 그런
네.
생각 꼭 해보시면 좋겠는 게 제가 어제 그 점심 식사를 하러 외래를 끝난다 쭉 하는데 그 저한테 뭐 할 얘기가 있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식사하러 멀리 나간 때까지 뛰어서 쫓아온 거예요. 더운데. 그런데 저는 그게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냥 진료실에 잠깐 인사하는 건 괜찮지만은 뭐 그러면서 막 뭘 주려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도로 역효과가 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한 번에 있을 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범과 보통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갖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강박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강연 드리고 얘기하는 부분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는 도리어 긴장해서 버벅거리고
그렇죠.
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한번 듣는 분들도 조금 여유 있고 좀 물 흐르듯이 편하게 제 생각의 흐름을 잡아가실 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이런 소통, 관계라는 부분들이 한 번에 단 하나의 솔루션이 있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고요.
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굳어져 있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책 하나 보고 누구 좋은 말씀 하나 듣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 될 거라는 기대도 버리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가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생각도 버리시고요. 조금 편하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갔다는 생각을 갖고 해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중에 기존의 관성이라든가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84일,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막 단시간에 어떻게든 빨리
맞아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말이죠. 너무 급하게 욕심을 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영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들어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소통이 어려운 이유, 소통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와 소통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런지는 2부 강연으로 따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인간관계에서 이것도 빠뜨릴 수가 없죠. 오늘 퀴즈랑 관련되는 말, 정의 문화. 정 때문에 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미운 정, 고운 정 정말 다 들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는데요. 아, 우리가 유달리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그 정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정이 들다가 정 들다면 든다의 반대말은 원래는 빠지다
네.
뭐 세다 뭐 이 정도일 텐데 정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독특한 우리 문화 관계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든다는 건 마치 물이 든 것 같아서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네.
마치 김치가 익듯이 근데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네.
뭐 잘해주기도 하고 서로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먼저 보이지 않아도 관계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겨우 쌓았는데 한번 잘못되면 정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아, 정이 뚝 떨어져.
우리 흔히 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이 떨어져서 저 사람과 나와의 그동안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쌓여있던 모든 게 마일리지가
예, 마일리지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두려움이 드니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 정 떨어지지 않으려고
들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약점 잡힌 거고요. 내가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을 맞아요.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그런 분들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에요. 네.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분들의 특징이 내가 약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수혈되는 칭찬, 인정, 도움, 정서적 지지 이런 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존감 에 그 생산력이 떨어져서 외부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는 공장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관계를 잘 이제 딱 끊는다든지 아니면 내 걸 딱 정해서 지켜나가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정 때문에 어떻게 해 이런 식의 마치 우리가 남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정이 쌓여서 우리가 되면은 끼리끼리 문화가 되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은 혹시나 더 밀어내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이런 점은 정의 좀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구 사회와 그 동양 사회, 특히 이제 극동 동양 한국, 일본, 중국 사회하고 제일 큰 차이점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뭐 니스백 같은 사람의 생각의 지도 같은 책들을 보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한국,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에서는 내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과의 거리를 굉장히 훨씬 멀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아닌 상대방은 저기 멀리 있다고 느끼는데 상대적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내 집단과 나와는 가까울 수는 있지만 내가 완전 속해 있지는 않다고 느낀다는 거죠. 내가 어디 소속이긴 하지만 나는 나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기 또 반면 외집단은 또 아주 멀리 보진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소속감을 느끼기 굉장히 바라는 면이 있고요. 그 안에 그 조직이라든지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 약한 조직에 속해 있으면 나는 금방 멀리 배척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기 쉽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면이 있어서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문화 서로 뒤를 봐주는 거 뭐 이런 문화들이 있고 뭐 중국에서 관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듯이 굉장히 우리 뭔가 인연을 만들려는 욕구들을 더 강하게 하는 경향성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정으로 맺어지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관계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세칭 커피 전문점의 커피와
네.
커피 믹스 커피를 먹는 거의 차이 같은 거를 항상 우리는 그 둘의 진자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 커피 한 잔 먼저 드시려고 했는데 저는 원두만 먹는데 그럼 되게
뭐야?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다 같이 마실 때는 커피 믹스 커피 이렇게 네. 딱 네. 타가지고 한 잔씩 쫙 먹어 맛이 달달하고 좋네요
네.
얘기하다가
네.
또 내가 어디 커피 전문점 가서는 저는 모카에 저지방 우유를 해주시고 이게 뭐든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나의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둘 사이의 진자 운동을 적절히 상황에 따라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 숨은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소통과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관계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이것 든다 미운 이것 고운 이것 다 들었다 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정이었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는 2부에서 정신의학의 탄생의 저자이신 하지연 교수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영턱스 클럽에 정 보내드릴게요.